신명기 1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신명기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 다섯 권 오경이죠. 그 중에 마지막에 들어있는 다섯 번째 책입니다. 모세 오경은 비록 다섯 개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모세 한 사람이 썼고 또 처음부터 쭉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쭉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보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보고 하나의 관점으로 쭉 읽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와 관련해서 1절이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기본적인 몇 가지 서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책 이름이 신명기죠.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인데 신명기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신당부한다. 요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한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명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한문으로 신명기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영어 이름으로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테로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노미, 그건 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성경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뭐 이런 의미를 살려서 기록하지 이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가 그 책의 맨 앞에 나오는지 그걸 보고 책 이름을 정합니다. 가령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로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브레시트 태초 이게 이제 창세기 첫 이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도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디바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1절 끝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말씀 이게 제일 맨 앞에 나오거든요. 이 하디바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정관사고 디바림 이건 다발의 복수형이어서 그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신명기는 도대체 누가 썼는가?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1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명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실제로 글자로 기록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받아 적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은 모세가 선포한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이제 집필한 사람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받아 적은 사람이 따로 있어도 결국은 모세가 쓴 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썼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모세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또 출애굽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감행을 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크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동시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았는지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모세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쓰는 것인지라 지금 이 신명기 내용을 듣고 있는 청중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 세대의 지도자가 아니라 아버지 세대의 지도자로부터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사람이 이 내용을 쭉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 동안 허물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이 내용을 지금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신명을 쓸 때는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역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마르고 닳도록 사역을 오랫동안 잘했던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이 쓴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목회자가 책을 쓰거나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 이렇게 파릇파릇 젊은 사람이 쓴 책과 또 좀 연륜이 있고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혹은 은퇴를 이미 다 한 그런 분이 쓴 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거나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연륜이 많은 그리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그런 모세가 쓴 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모세를 볼 때 완벽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내용을 듣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포를 주고 있는 모세는 죄가 있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버지 세대의 이 목회자가 무언가를 선포를 하고 있는데 저 양반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지경인데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흠과 허물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신명기 내용은 모세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도 밝았고 정신이 맑았기 때문에 온전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까지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80세가 될 때까지는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지내고 있다가 80살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 생활한 게 40년이어서 120년쯤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살쯤 쓰느냐? 이제 120살이 돼서 죽기 직전에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유언을 말하는 것이고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유언을 듣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병실에 들어 누워서 이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아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부터 다시 이야기하겠다 하고서 자기 유언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 선포를 하는 모세도 아마 심정이 어쩌면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뭐 몇 번 이렇게 꾸지람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제 듣고 있는 거니까 유언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썼는가 했을 때 모세가 썼다. 그냥 모세가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모세와 관련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신명기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어디에서 썼는지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저쪽 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맞은편 지역인 아라바 광야에서 썼다. 이게 좀 큰 지역을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숲 아라바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가나안을 기준으로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오른쪽 지역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은 확실하죠. 근데 그 중에 어느 지역인지 탁 짚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넓은 지역이니까 아마 이쯤일 거다 저쯤일 거다 이야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삽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다섯 개의 지역도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요단 동편 쪽에서 썼는가 보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민수기가 끝날 때 민수기가 이제 신명기 바로 앞에 있죠. 민수기가 끝나는 장면을 놓고 보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가나안 이렇게 요단강 기준으로 그 부분 오른쪽 동쪽 아래 부분이 모압 사람들이 살던 땅이거든요. 근데 그 모압 지역에서 지금 이 신명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대략 모압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에 있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그 모든 광야 생활, 심판받는 생활, 그리고 고난의 생활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싶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지점에서 신명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 바로 코앞에 뭐가 있나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바로 코앞에 내가 들어가야 할 땅이 바로 앞에 있고 그 상황에서 이 경계선상에 서서 이 신명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수십 년간 살아왔어요. 근데 그 현실이 이제 바뀔 겁니다. 여지껏 지내왔던 내 삶의 터전들은 광야였는데 나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다 광야에서 죽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모든 광야 생활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땅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그 바로 앞에 서서 이 내용을 이제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특징도 있지 않아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에게 선포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 신명의 내용을 듣는 대상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청중은 간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두 번째 세대입니다. 첫 번째 세대, 출애굽을 했던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심판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혹은 출애굽할 때 아주 어렸던 사람들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 두 번째 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아들 세대가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세대는 어떤 세대냐 현실만 놓고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아들 세대는 부모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죄를 범해서 심판받는 것을 다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벼이 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혹한 심판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엄하신 분인지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 세대가 이 아들 세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안 돼. 이게 아주 뼈저리게 들어있는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 세대가 무슨 죄가 있나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나 허대고 다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만약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너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거를 잘 배우고 알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동시에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혈통을 놓고 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세대입니다. 너 누구니? 그러면 나는 두 번째 세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대란 무슨 뜻이에요? 네 애비는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애비는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 네 애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죽임당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 누구니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부모님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혈통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입 밖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윗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부모들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자녀들이 짊어지고 태어나서 살고 감당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네 부모가 누구였냐 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그 세대가 바로 이 두 번째 세대입니다. 동시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그래서 여지껏은 심판 가운데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본문 내용을 읽고 우리가 또 묵상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내일 다시 살펴볼 텐데, 그 2절부터 내용 안에도 신명기가 어떠한 시점에 쓰여졌는지 기타 등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간단하게 좀 더 들어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내용은 이 신명기는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주시고 세 번 주시고 네 번 주시고 세대가 달라질 때마다 언약을 다시 각각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대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두 번째 세대에도 언약을 주시고 조금 이따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시 그들에게도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언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세요. 대상이 달라질 때마다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우리 세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좋은 게 없는데 내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항상 갱신해서 주시는 새롭게 하셔서 다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주시고 갱신을 하실 때에는 항상 똑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부모 세대가 받았던 언약과 지금 이 신명기 세대가 받는 언약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언약과 하나님 믿겠다고 찾아 나오는 이방인들이 받는 언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그리고 네 부모가 이러이러했으니까 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박탈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부모가 다 날려먹었던 은혜를 하나님이 자녀 세대에 다시 한 번 더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에서 언약의 내용을 듣고요. 이 내용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언약을 실제로 맺는 것은 이 모압 땅에서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전쟁을 하고 땅을 일정 부분 차지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쭉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실제로 땅을 정복하고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약속된 이 땅에서 사는구나. 우리가 전쟁하며 승리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맛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식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모쪼록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훌륭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부모님이 우리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모님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좀 안타깝지만 부모님들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세대는 부모와는 다른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 귀한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늘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통을 생각하면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여지껏 살았던 생활과 삶들을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라고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이제는 어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귀한 은혜 시간들 앞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심판받는 세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